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누가복음 오늘 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장, 2장도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누가복음 3장도 이렇게 쭉 보면 자세하게 누가가 우리 가운데 증거하려고 하는 귀한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3장에서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요한의 사역과 그 세례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빈들에서 은둔 생활을 하던 요한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는 메시아의 준비자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사실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쭉 보면은 그 사역이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준비를 시키는 그러한 역사들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그분께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기록은 본장을 마지막으로 본소에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뭘까요? 이것은 누가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역으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 3장의 기록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철저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고 헌신하는 삶이 어떠한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21세기의 제자들로서 살아야 될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입니다.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메와 드라곤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다고 하는 것을 아시겠죠? 상당히 아주 침착하고 세밀한 직업적 성격을 이러한 기록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아주 세밀한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의사였지만 사학자로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면모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의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는 해, 즉 AD 26년경에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디베리오 가이사는 AD 14년 8월 19일에 사망한 아구스투스의 뒤를 이어서 로마 황제가 된 티베리우스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는 통치권을 공식으로 행하기 2년 전부터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아구스투와 공동으로 로마의 모든 속주들을, 그러니까 식민지들을 다스리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 또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부여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사역 시기는 AD 26년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장 3절 말씀을 보죠.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요한은 요단강 부근의 여러 지방을 다니며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회개의 세례 이렇게 말을 했는데 회개한 자가 죄사함을 얻는다는 약속의 구체적인 표시로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는 자마다 받을 수 있었던 거죠. 한편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목적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의미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과거의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슬퍼하며 과거의 잘못된 관계를 끊겠다는 진지한 결심을 할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한의 세례가 백성들의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권위는 뭐니뭐니 해도 그가 그 세례가 바로 메시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였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의 영광에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참여해야만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3장 4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후운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누가는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에 기록된 즉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바벨론에서 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해방되어서 여행하게 되잖아요. 돌아오는 길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실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부분을 지금 연관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사야가 예언한 이 내용은 백성들의 해방에 관한 것이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궁극적으로는 무슨 해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해방 아니겠어요? 이 사역을 이사야가 했고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7절로 가볼까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의 경고성 선포처럼 매우 날카롭고 엄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 말씀과 동일한데요. 여러분 여기서 독사라고 말을 했어요. 이건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사는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악인과 메시아를 적대하는 자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요한은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긴 했지만 진실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죠. 다시 말을 해서 그들은 형식적인 율법 준수와 세속적인 명예심 뭐 이런 것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자기 자신들이 부패한 그러한 모습이었고 그것을 가득 차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본절의 말씀은 참된 성도라면 형식적인 예배나 외형적인 교회 생활을 버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죄를 자백하는 삶으로 살아야 그게 진정한 삶이지 나오기만 한다고 되는 거냐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
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3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은 진실한 회개가 없이 세례를 받으러 온 자들에게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잘못된 확신을 버리고 먼저 내적으로 변화된 후 그 변화를 통해 외부로 나타낼 것을 권고하고 계신 겁니다. 이 같은 요한의 권고는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당시 유대인들의 확신을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구원은 혈통과 같은 외적 조건에 있지 않고 진정한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에 있음을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 조상이 아무리 좋은 믿음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과거에 제 아무리 좋은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또 일컬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뭡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3장 9절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여러분, 요한은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도끼라는 표현 나오죠? 불.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모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의 말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요한의 이와 같은 심판의 예언은 1차적으로 AD 70년에 발생한 또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이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을 상징했다고 보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 의한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때 참된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 변화된 모습을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없음을 또한 가르쳐줍니다. 본절의 말씀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가운데서 신앙의 정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더욱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3장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요한의 설교에 아무런 무리들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또 아주 그냥 강력하게 이렇게 또 세례요한이 설교할 때 또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었죠. 무리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물었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진정한 회개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일교차가 심한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밤 기온이 턱 떨어져서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벌 옷을 가지고 다니거나 껴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따라서 요한은 이러한 여벌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스스로 삶의 결단과 실천으로서 자기의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눠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죠. 또한 음식물에 대한 경우도 동일한 원칙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주변 대다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정황들을 보고서 그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임이 분명합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은 이미 율법 시대 때부터 가장 중요한 규범 중 하나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나눠줄 것이요 라는 표현은 이게 헬라어로는 메다도토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함께 나누어주다 라는 뜻이고요. 그 의미는 복음을 나누어주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인의 올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재물은 축적만을 목표로 또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도 안 되겠고요.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정당하게 사용하고 남은 몫은 주위의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그 재물의 진정한 가치와 그 재물의 진정한 의미가 나누어지고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며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정한 새 외에 능징치 말라 하고 그랬어요. 이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의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죄인이라까지 불렸다고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로부터 관세나 통관세 등 각종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위탁받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같은 종족인 유대인들의 그 세금을 훨씬 더 부풀려 가지고 주머니를 털었단 말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로마에서 요구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징수했고 그 이의를 위해서 직접 세금을 징수하는 하급 세리들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간주하고 멸시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요한도 그들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리 요한은 세리라는 직업 자체에 대해서 정죄하는 입장에 서는 대신 기존 상황을 직시하여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다만 가능한 한 최선의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사회제도 자체를 전복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사회적인 폐단을 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폐단은 개인의 탐욕스러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세리들은 그들의 행위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리들이 그들의 직업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의 요구는 그들이 지위를 남용하거나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지나친 과세를 하지 말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현대에 있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공정하고 정직하게 법을 지키며 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한 절만 더 보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은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요한은 무엇을 해야 할지 질문하는 군인들에게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말라. 또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고소하지도 말고 자기가 받은 그 월급을 봉급을 만족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징세를 위한 재산소득의 신고 과정에서 가끔 고문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봉급 외에도 비인간적인 방법, 그러니까 위협하거나 강탈함으로써 아마 그 돈을 착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 바치기도 하고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도 했던 것이죠. 이에 대한 요한의 답변은 그들에게 무장을 해제하거나 군복을 군복무를 이탈해라 이렇게 말하진 않았다고요. 오직 그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그런 죄들을 짓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 자신을 죄악에서 보존하는 길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같이 요한이 각 집단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간단했습니다.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든지 간에 선을 위하여 해야지 악을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한 요한의 대답은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라 하는 이 한마디 말로 요약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떠나서는 결코 실천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요 그대로 이대로 살면 크게 복을 얻게 되리라 하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